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13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이제 저에게 이제 맡겨진 시간이 아직 한 달 더 남아 있긴 한데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다른 부분들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뤄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던 부분들을 오늘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로는 내 자신의 건강 문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담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빨이 아프기도 하고 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변할지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알지 못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확실한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거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운칠기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이 70%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30%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곱씹어 따져보면 우리가 선택하지만 알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제 가능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으로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들은 내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고 선택하고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전능자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분은 좋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나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냐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통제 가능한 것처럼 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며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과 부딪힐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반감과 쓴뿌리 그리고 정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정적인 예단을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시체 말로의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피 법칙. 나는 안 돼. 나만 개입되면 잘못돼.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생각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 보이고 또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염려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염려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전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360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인생의 고달픔이라는 것이 말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 수요 모임에서 그 다뤘던 것처럼 욥기 초반부에서 이제 그 보면 욥에게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난들이죠, 그죠? 고난들 일어나는데 그 욥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 관계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영적인 그런 영향력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사람들과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발생하고 또 어떤 것들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그 마지막, 맨 마지막 영향력, 그죠? 가장 마지막 차원에는 누가 계시느냐?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모세의 메시지죠. 그죠? 모세의 메시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아무튼 제일 마지막 차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특히 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한 시간 동안, 한 타임 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뭐 하러 오셨느냐? 이거 하나 바꾸러 오신 것이다. 반감과 불만과 원망과 쓴뿌리와 정어와 불신 가운데서 비뚤어진 우리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란다.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무시하는 삶은 법이 없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삶이고 방탕과 혼란과 흐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체로 이렇게 주장했던 분 중에 유명한 분들이 니체, 그죠?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사람이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 뉴에이지죠, 뉴에이지 이게 바로. 그리고 또 헤밍웨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게 노인과 바다잖아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 개변이죠, 개변.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헤밍웨이도 결국은 총을 입에다 물고, 거꾸로 물고, 장총을, 그죠? 그리고 발로 가지고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죠.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삶은 결국은 방탕과 혼란과 허무에 사로잡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태도는 그 하나님은 이기적인 착취자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탄 마귀의 견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좋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걸 안 준 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사탄 마귀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관점을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은 우리 주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과 모순이 존재하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고 변함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세 번째 견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우리가 우리 삶을 관조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죄로 넘치고 있고 그 결과 고통과 모순이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냐 하면 예레미야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0절. 그분께서는 내게 마치 숨어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내 길들을 옆으로 돌리시며 나를 찢으시고 황폐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또 조약돌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근데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겸손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9절.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썰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므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하므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은밀히 나를 찢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는 곰처럼, 그죠? 마치 포복해가지고 내가 지나가면 찢으려고 기다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근데 그것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처럼 느껴지느냐? 내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평안을 원하지만 내 삶에는 고통이 있고, 나는 상쾌함을 원하지만 내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애들이 속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들과 세상이 달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반감과 원망과 쓴뿌리와, 그죠? 하나님께 대한 정오 이런 것들 때문에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난들 속에서 뭘 생각하였느냐? 야, 이게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근본적인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기억하니까 내가 겸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22절, 23절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겸손을 배우고 나니까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주목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주목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뭘 반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라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24절 26절 내 혼이 이르기를 이제 내가 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관점이. 이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견해, 이 인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돌이킨 이 관점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하던 삶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역대상, 역대하, 시편, 예레미야 이런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되풀이해가지고 똑같은 구절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되풀이합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걸 댓글을 달아가면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리라.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선하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용기를 이런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아직 구속되지 못한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갈라지는 그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냐? 이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교리들을 고리들에 능통하고 그것들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이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도와준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분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마치 믿음도 좋고 굉장히 성숙해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만의 삶 속에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 두염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능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말이죠. 이것만 믿으면 진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건데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이제 얘기했지만은 아들을 내주신 것이라 그랬죠. 그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혼자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하갈과 함께 떠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이스마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 한 통 메어가지고 그냥 내보냈으니까 알지 못하고 이제는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독자 이삭 하나 남은 거죠. 근데 그 100살이 되어서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2장 10절에 보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그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들어올리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전에는 몰랐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제 아노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마음만 받으신 것입니다. 진짜로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음만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진짜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습니까? 그 이내도 알았습니다. 머리로 알았고 교리로 알았고 이성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전능자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연불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합니다라고 이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위해 주시나? 사랑하나?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집어들고 정말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말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정죄를 그분께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기준으로 내가 너희 판단하지 도덕과 법을 기준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원래대로 읽으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유일신. 우리가 섬길 분은 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삶의 태도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지금까지 13시간 동안 쭉 다뤄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나니라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 믿는데요? 그분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거기에 비로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사랑,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깐 우리 마약 맞은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맛보는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나니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서 나오면 그 순간에는 또 잊어버리죠, 물론.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처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탁월한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설렁설렁 대충 눈속임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 직장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나 혼자만의 시간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탁월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그 자체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 안에 잘 되도록 되어 있는 법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분을 달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분을 달래고 그분이 말한 몇 가지에 대해서 잘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들, 복이라는 어떤 그 이상한 것들을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은 종교고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태도 안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다오. 그게 뭔데요? 내 삶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평안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탁월한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